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오바댜서 1장 8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가장 짧은 구약 성경에서 복음 묵상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다민족, 다문화권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그런 생활에 익숙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일 민족으로 수천 년간 살아온 우리 한국인의 역사를 보면 단일 민족이라는 자부심, 그 외적인 면 속에서도 서로 나와 남을 가르면서 소위 끼리끼리 문화를 조성해온 역사를 볼 수 있고 또 그런 역사가 그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문을 따져가면서 양반과 소위 상놈을 나누는 그런 사회제도가 그 역사의 먼 과거가 아니고요. 또 조선시대 때는 양반들 사이에서도 사색당파가 결성이 되고 또 우리 집안과 가까운 사람 또는 먼 사람 심지어 원수지간까지 구분하면서 그때 그에 따라서 사람을 대했던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아직도 특히 학교를 두고 선후배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면서 나의 사람과 남을 구분하는 문화가 남아있지요. 다민족, 다문화권의 미국은 우리가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많은 모습들이 없지만 그런 식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끼리끼리 문화가 없는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문화와 이념을 두고 사람을 나누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그치지 않는 모습임이 분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한 사람으로 사회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이 질문과 함께 씨름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현재 우리는 성경의 가장 짧은 단락에서 복음 묵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일 예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 의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경의 일부에 국한된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 어느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익히기 위함입니다. 그 마지막 예로 우리가 지난주부터 구약 성경의 가장 짧은 말씀이자 에돔 민족에 대한 예언이었던 오바댜서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첫 시간에 우리는 오바댜서의 첫 일곱 구절에 비춰진 죄인의 타락한 상태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 민족의 구체적인 죄악과 범죄를 언급하시기 전에 그런 죄악과 범죄를 낳은 그들의 근본적인 상태를, 영혼의 상태를 짚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들의 타락이 어떤 행실로 드러났는지 비로소 보여주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비춰진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에돔 사람들에게 볼 수 없었던 겸손이 우리 안에 보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우리 자신이 이처럼 겸손이 낮아지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높아지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지난주에 함께 생각을 했던 한 가지를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에돔 민족에 대한 말씀이고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문서를 에돔에게 전하도록 유다의 어떤 선지자를 그 땅에 보내셨던 기록은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점이 니누에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고 니누에에 요나를 보내셨던 하나님의 모습과 대조적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에돔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민족에 대해 한 국가로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심판을 오바댜서를 통해 예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언을 하셨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확고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 오바댜서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담은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서 49장에 오바댜서와 흡사한 내용으로 예언을 하신 적이 있고요. 예레미야 애가 4장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에스겔서를 가시면 25장, 35장에서도 에돔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7편에도 나옵니다. 모두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결정이 확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오바댜서는 무용지물인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렸습니다. 에돔에 대해 에돔에게 하신 오바댜서 말씀은 유다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와서 유다 백성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남의 일처럼 여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다 백성에 대한 내용이 그 안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방 사람에 대해 확고한 심판을 선언하신 오늘 본문 말씀이 유다 백성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남아야 할 것이 합니까? 우리 남은 시간 이 질문의 답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드러나는가? 세 가지가 드러나는데요. 첫째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사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먼저 지난주에 본문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에돔 사람들이 어디 살고 있는지 어떤 지형에 살고 있는지 오늘 본문 구절을 보시면 드만이라는 그들의 도시를 언급하실 만큼 그들의 그 삶의 형태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또 이미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에돔의 행실뿐만이 아니라 그런 행실을 낳은 그들의 근본적인 영혼의 타락 상태를 훤히 들여다보고 계셨던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이 드러나는 또 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돔의 그때 당시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에돔의 역사를 훤히 알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은 8절에서도 나오지만 8절과 9절에서 에돔을 가리켜서 그 땅을 가리켜서 에서의 산이라고 부르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오바댜서, 이 선지자 오바댜가 기록한 오바댜서에 나오는 그 이름 오바댜, 그 이름으로 불리우는 구약성경의 인물은 한 명이 아니라 13명입니다. 13명이 오바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그 뜻도 하나님을 섬기는 종,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별명일 수도 있을 만큼 1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면에 에서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성경인물은 눈을 씻고 봐도 단 한 사람입니다. 곧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맏아들, 그리고 야곱의 간발의 차의 쌍둥이 형 에서 그 한 사람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에돔을 가리켜서 에서라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라고요. 에돔을 에서라고 부르시고 너의 형제 야곱에 대한 포악으로 인하여 이런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돔 민족의 시조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서로 형제지간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역사를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형제지간이라는 사실이 그친 적이 없는 것처럼 여기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과거에는 형제였지만 사이를 끊었다 이런 식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지속적으로 형제, 야곱 이런 식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을 항상 바라보고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 민족의 시작과 관계와 역사를 훤히 알고 계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리고 오바댜서에서 그 전능자의 의가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1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대명사들이 나오는데 너는 에돔이에요. 에서의 후손 에돔입니다. 그는 야곱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백성이죠. 하나님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에돔이 유다를 멀리 서서 지켜보고 있었던 날이 있었다. 그날에 대한 심판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 어느 때 에돔이 유다를 멀리 서서 지켜보고 있었고 그것이 심판의 이유가 된 것입니까?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고 무력하게 무너지면서 그 온 영토를 바벨론에게 빼앗긴 날입니다. 우리 계산으로 주전 586년으로 표기가 되는데요. 그날입니다. 낯선 자들, 이방인들, 혈육이 아닌 자들이 유다의 나라를, 영토를, 삶과 생명을 약탈하며 빼앗고 있었을 때 그의 형제가 된 너는 멀리 서서 지켜보고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역사로 돌아가 보면 그날 에돔 민족이 유다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왕국 유다를 쳤던 바벨론 군대는 그 130여 년 전에 북왕국을 쳤던 아수르 제국보다 훨씬 더 강하고 맹렬한 군대였습니다. 주위 어느 나라도 유다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바벨론이 유다를 먹겠다고 결정을 했으면 그 앞에 가로서서 그들을 막을 그런 세력은 그때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유다를 돕지 않았다고 그들을 정죄하십니까? 그 일 때문에, 돕지 않았다는 일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에서 말씀하시죠.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당할 때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누굽니까? 바벨론 군대예요. 군사들입니다. 유다가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당할 때 에돔 너도 바벨론 군대에 속한 것처럼 행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까 언급했던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서, 시편 이 말씀에서 증거하십니다. 그날 유다를 침범하고 약탈했던 것은 바벨론만이 아니었습니다. 에돔이 덩달아 유다를 침범하고 유다를 약탈했고요. 이 사실을 누가 아는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그것도 에돔의 형제 민족을 에돔이 돕기는커녕 침략자의 행동을 취했던 그 불의를 하나님은 정죄하고 계십니다. 그 불의를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 35절에서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서에서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지 말고 그 원수를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께서 그를 해결해 주실 그 룸을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불의로 인해 피해를 당했을 때 내가 당한 손실에 걸맞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해당되는 정당한 반응입니다. 내가 피해를 받고 내가 빼앗긴 것, 내가 잃은 것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나에게 입힌 피해를 내가 그에게 갚아주리라, 그대로 입혀주리라. 하나님은 이것을 금하십니다. 이것이 의롭지 못하다고 하십니다. 가해자에 대해 피가 끓을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을 하신 그분이 인간의 심령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행실과 모든 관계의 역사를 아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불의가 조금도 없으신 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돔에게 정당한 심판을 선언하셨고요. 때가 되어 그 정당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오바댜를 통해서 피해자인 유다에게 알리십니다. 이 말씀이 에돔 민족에게 전달이 됐지 않다고 해도 이것은 절대로 유용지물이 아니었습니다. 무용지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에게 엄청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서 어떤 피해를 당해서 분해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잠 못 이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기고 기뻐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다. 유다를 약탈한 에돔의 죄를 물으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게 하신 의로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평안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를 바라보시고 그들의 역사의 잘못된 점들을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에돔뿐만이 아니라 유다를 겸손하게 하신 말씀이고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양쪽 민족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셔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의를 밝혀주십니다. 밝힌다는 표현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형제된 이스라엘의 관계를 짚으시면서 에돔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에 걸쳐 구체적으로 그들의 불의한 행실 8가지를 나열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야곱이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할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절대로 의롭지 못한 행동이다. 라고 8가지를 나열하십니다. 너희가 대적한 자가 환난을 당할 때 먼저 1번 그들을 방관한 것, 그냥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었던 것, 그것은 불의다. 둘째, 그들의 패망을 기뻐한 것, 이것이 불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입을 크게 벌린 것이라고 되어 있죠. 12절을 보시면 입을 크게 벌린 것이 왜 잘못인가, 그것은 히브리 언어의 이디옴으로서 자신의 위상을 자랑하다, 스스로 자랑하다, 스스로 높아졌다라는 것에 대한 그 이디옴입니다. 저봐, 저 나라 저렇게 망하지. 우리는 안전하잖아. 왜? 우리는 저런 위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우리는 방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잘났다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남이 지금 망하고 있을 때 이것은 불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보시면 네 번째로 그들이 침략을 당할 때 그들 성문에 들어간 것은 이건 잘못된 일이다 라고 하십니다. 왜 성문에 들어갔겠습니까? 어떤 이유로도 유다를 도우려고는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 소유를 약탈하고 유다의 땅을 차지하려고 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걸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그 대다수의 인구가 죽거나 아니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그때 에돔이 자기의 그 땅을 넓힙니다. 그래서 사해 남부지방에 있던 그 에돔의 경계선이 옮겨져서 유다의 일부가 이제 에돔이 된 모습을, 모습이 보인다고 해요. 그들의 비극적인 일을 자신의 어떤 유익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성문에 들어갔던 건 이건 절대로 의롭지 못하다라고 네 번째로 짚어주셨고요. 13절 계속 보시면 그들의 고난을 지켜보고만 있었던 것, 방관한 것. 지금 그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남의 일로 여겼던 것은 불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 그의 재물에 손을 댄 것.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댄 것, 이건 도적질이다. 아주 악한 행위다 말씀하십니다. 일곱 번째, 그가 도망할 때 길을 막았다고 하십니다. 14절이죠.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무슨 말씀입니까? 바벨론의 칼을 피해서 환란을 피해서 도망온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돕지 않은 것이에요. 오늘날 난민의 모습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해주고 자비를 베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지 못한다고 해도 적어도 내쫓거나 가로막지는 말아야 되는데 사거리에 서서 도망온 자들을 가로막습니다. 그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여덟 번째 무슨 말씀하십니까?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한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다. 도망온 자를 붙잡아서 적의 손에 넘겨준 것입니다. 이것은 불의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과 행동은 하나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지켜보고 있다가 틈이 보이면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에 모든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들의 고난은, 그들의 고통은, 그들의 패망은 나의 기쁨입니다. 아,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 라는 거예요. 싸다 싸. 참 잘됐다. 그것 봐라. 이런 날이 또 있네. 이제 나에게도 기회가 왔구나. 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인류 역사 속에서 주전 6세기 말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 에돔 민족이 보인 모습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더 크고 본질적인 불의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여덟 가지를 나열하셨을 때 가만히 그 모습을 보면 이게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어떤 인간관계가 나옵니까? 자기 자신의 목적을 우상화하면서 가장 높이면서 타인을 그 목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결국은 우리 모두 우리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얼마나 익숙합니까? 점잔을 떨면서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은근히 나의 목적을 굽히지 못하고 그 목적을 이룰 기회를 노리고 있으며 결국 남이 틈을 보일 때 그 틈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누가 나는 여기에 대해 깨끗합니다.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마음을 가진 적도 추호도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심판의 대가를 거둘 때, 그 죄의 대가를 거두고 심판을 받을 때 그걸 기뻐하지 말라는 말씀을 참 여러 군데에서 해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군데만 보면 먼저 전도서 24장 17절 18절에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라고 하십니다. 욥기에서 3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욥을 통해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의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라는 말씀입니다. 또 구약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낸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시편 35편인데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시편 35편에 가시면은 제가 11절부터 1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기도인데요.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시편 35편을 보시면 제가 11절부터 15절을 읽겠습니다.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저희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나를 원수로 대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모습을 기뻐하시죠. 어떤 모습입니까?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람이 어려움에 당했을 때 그가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상황에 반전이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원수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시간을 내어주고 눈물을 흘렸던 다윗의 그 모습은 참 의로운 모습이었죠. 나중에도 보시겠지만 우리 주님에게 주님의 모습이 비춰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행실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원수가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같은 시편 35편 1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다윗은 자기의 싸움과 하나님의 싸움을 구분했습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과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그를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싸움이 있고 그것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고 내가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가르면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 변호를 하지만 나의 원수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위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를 대하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원수를 대하는 나의 반응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면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그를 싸워주실 것으로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셈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원수가 그 대가를 치를 때 기뻐하지 말라. 기뻐하지 말라. 무슨 의미입니까? 너와 그가 똑같은 배를 타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스스로 어떤 의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서 호의를 얻어낼 수 없는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면 나에게도 언제나 나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대하는 나의 모습도 의로워야 한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에돔의 불의가 보입니다. 그 불의가 성도님 자신의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에돔이 아닌 유다에게 주시고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이 죄인의 심령을 비춰주시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심령은 다른 사람의 심령이 아니죠. 그러기 전에 먼저 나의 심령입니다. 특히 어떤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가 나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를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대할 특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너무도 쉽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나에게 해를 가하면 내가 그대로 갚아줄 특권이 나에게 있다, 권리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머지않아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고 그 또한 에돔에게서 볼 수 있는 여덟 가지 불의에 속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어떤 사람의 불의를 보여주십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민족의 불의를 드러내십니다. 나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불의의 뿌리가 내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에돔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유다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의 마땅한 반응이 어떠해야겠습니까? 아직 시편에 계시면 우리 한번 시편 118편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시편 118편으로 안 가셔도 주보 앞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독한 말씀이죠. 시편 118편을 보시면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안심하고 내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지 않고 원수에 대해 미움을 버릴 수 있고 오히려 미워할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드리고 또 그의 행동을 거울 삼아 내 자신을 살피면서 회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위대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바댜서의 제목을 달자면 저는 용서의 위대함이라고 달겠습니다. 왜 그런가? 에돔 사람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유와 영토를 에돔 스스로 차지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오바댜서에서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전반적인 역사를 보고 에돔 민족과 유다 민족, 그 시조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뿌리에 대해서 잘 압니다. 왜 에돔이 유다를 이렇게 미워했는가? 왜 에돔이 유다의 멸망을 기뻐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대립의 뿌리는 이스라엘, 곧 야곱에게 속아서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의 분노에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서는 간발의 차이로 먼저 태어난 쌍둥이 중에 형이었고요. 야곱은 그 뒤에 났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자신의 그 장자가 된 장자 권리와 그에 따른 축복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분명히 속았어요. 하지만 팔았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보였던 망나니의 행동이 있습니다. 참 무서운 행동들입니다. 그 중에 창세기 28장을 보시면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욧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왜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더니 내 부모님이 그걸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세요. 어? 이거 봐라. 어?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뭘 합니까? 가서 또 다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습니다. 나에게 아픔을 준 부모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 복수이죠. 그러면서 정작 자기 인생이 망가져가는 것을 그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이 뭘 가져왔겠습니까? 우상들을 가지고 오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 화가 난 그의 마음, 우상들을 통해서 그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모습을, 그 무서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형 에서가 동생 야곱 아래 들어갈 것이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5장 32절을, 23절을 보시면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걸 이미 말씀을 하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야곱이 에서를 속여야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에서가 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질러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장자권을 하찮게 여겨야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고요. 결국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로운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속였던 것은 형 흉내를 내고 형 행세를 하면서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았던 건 잘못이에요. 엄청난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가만히 두십니까?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가만히 두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한번 그렇게 형을 속이고 했던 이 일,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을 그의 삼촌 집으로 보내시더니 삼촌 라반에게, 급수가 훨씬 높은, 사기의 급수가 훨씬 높은 삼촌 라반에게 장장 20년 동안 속고 사는 그런 인생을 야곱에게 인도하시죠. 그런 인생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도록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야곱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에서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내 밖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으신 길로 뻗어나갑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 실마리를 내 자신에서 찾아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대해 주위 모든 사람들의 잘못을 따졌지만 야곱의 잘못, 부모의 잘못, 이 세상의 잘못, 심지어는 아마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의 잘못, 수십 년 동안 그 일에 가담한 부모를 원망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에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20년 후에 야곱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한 에서의 모습은 야곱이 두려워했던 그 화내고 죽이려고 하는 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이미 용서했고요. 그를 기다리며 사랑하는 형의 모습으로 야곱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에서가 변했어요. 우리 해석이 변했습니다. 언제 변했는지 모릅니다.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그 점을 감춰주시고 그들의 재회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려주세요. 참 눈물겨운 그런 부분인데, 근데 여기서 또 아쉬운 것이 하나 있어요. 자꾸 엎치락 뒤치락 하죠. 아쉬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에서의 후손이 야곱과 그의 가문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대적하기를 대와 대를 이으면서 대적해왔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 그러니까 두 가문의 시조의 관계를 보면, 그 형제의 모습을 보면 그 안에 분명히 속고 속인 모습이 있습니다. 미워한 모습이 있습니다. 대립되고 원수지간이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도 서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며 다시 하나가 된 그 훗날의 모습도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에서의 후손이 또한 야곱의 후손 또한 그들의 아버지가 서로 화해하고 용서한 그 모습을 가장 크게 확대하고 가장 크게 기억을 했다면 그들이 서로를 대했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절대로 같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래서 용서가 위대합니다. 위대한 용서. 우리는 자녀로 우리가 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란 그런 분들이 있으실 줄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은 숨기시는 것 같지만 자녀들은 알아요. 부모의 원수가 누구인지, 부모가 누구를 미워하는지.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어갑니다. 또 성인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까요? 어릴 때 모르겠죠. 하지만 크면서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러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대와 대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왜 자녀들이 좋은 것을 본받을 수도 있는데 왜 나쁜 것을 이렇게 픽업을 해서 나쁜 것으로 몰고 나가는가? 그게 죄인의 근성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용서할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무엇의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까? 사람을 미워할 이유. 미워할 이유를 찾습니다.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받아주지 않을 이유를 찾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쉬워요. 용서는 죽기만큼 어렵습니다. 누구를 용서하라 그러면 정말 죽을 것 같죠. 죽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의 위대함을 날마다 기억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것도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해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분이 죽고 내가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는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까지 하시는지 우리 누가복음 10장으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가시면 우리의 가장 큰 원수,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 외에 가장 큰 원수인 마귀들을 이겼다고 기뻐하는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굴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나의 원수가 패배를 당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와 똑같은 처지이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구원에 대해 감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타락한 우리의 습성은 무섭습니다. 타인을 사랑하고 품을 이유보다는 그를 어떻게 하면 외면하고 미워할 수 있을지 그런 이유들을 찾고 자연스럽게 그런 이유들을 붙잡습니다. 이 점에 대해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이 못 박히신 성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대하고 특히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은 조금 나아져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구원을 받고 성화의 길에 들어선 우리들의 과제이고요. 일생 과제입니다. 지금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네. 못하는 건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데 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과제를 우리는 놓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일생 과제입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에 반복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그 단 한 가지를 짚어서 되풀이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 중심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자들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다. 그분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움과 보복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의 해방을 누리십시다. 일상 속에서도 불의한 나를 자신의 피로 속량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기를 그치지 마십시다. 신령한 노래가 우리의 일상을 충만하게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구원과 용서와 사랑의 감동을 주위 사람들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바댜서는 참으로 용서의 위대함을 보여주신 반면교사와 같은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들이 용서했다면 그 전전세대에 있었던 그 일들을 사랑과 용서로 기억하면서 그렇게 그들의 역사를 이어갔다면 하는 그런 여운을 남기고 아쉬움을 남기는 이 말씀 앞에서 이제 우리 세대에 그 역사를 쓰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의로운 길을 제시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용서 참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앞에 언제나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며 안목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그 용서를 받은 에돔에게 허락지 않으셨던 그 용서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날마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보면서 저희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연약하여지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또 이 사회에 남기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여운은 주님 안에서 비춰진 사랑과 용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